안녕하세요. 열린 강좌 전하연입니다. 플라톤이 지배한 서구 문화사 구조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이요.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30여 년간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같이 일관됐던 것은 이 사회의식과 관련해서 깨어있자, 좀 뭔가 알아도 바로 알자. 그래서 동양철학, 미학과 민속학 또는 예술문화사상서부터 시작해서 이 다양한 주제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런던에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것도 한 1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주제는 세계 문화 예술사 혹은 역사 지성사 흐름에 관련해서 왜 플라톤주의가 서구의 정신적 기둥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은 왜 플라톤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하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요한 세계를 엿보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식적 개념의 세계 또는 현상적 세계, 실제적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인식적, 지식적 개념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라톤주의가 지난 약 2400년간에 어떤 변화를 거치고 어떻게 흘러왔는가, 실제로 이 학계나 이 지성사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진행된 상황을 여러분에게 1부에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플라톤주의가 왜 서구의 문화사의 구조가 되고 그것이 8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서 중심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800년 만에 메디치 가문에서 플라톤을 끄집어내 학당을 세운 까닭은 학문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400년대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사회는 하나의 시장 변동을 겪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견직 시장을 주도하던 이 플레미시들의 프랑드루아가 몰락하고 새롭게 견직 시장의 주자로 등장한 것이 바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에서 무려 1년에 10만 필이라는 견직을 생산해가지고서 유럽 전역에 수출하면서 떼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그 피렌체 공국을 도시국가 했었죠. 이 당시 그 이태리는 전부 다 작은 인구가 5만에서 10만 정도의 도시국가 였었는데요. 중부만 해도 루카, 시에나, 로마 여러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 피렌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항구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견직을 10만 필이나 생산하고 이것을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항구가 없는 그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항구를 조차해가지고서 영구임대해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 피렌체 공국을 지배하고 있는 메디치 가문은 유럽 전역에 은행을 개설하고 지점을 파견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그래,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었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 점점 피렌체 공국이 커가자 고민이 뭐냐 그러면요, 아, 이제는 진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것을 지켜야겠다. 근데 그때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것이 그 프랑스 지역의 이제 그 지금의 이제 프랑스 공국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항상 침입에 이제 그 두려움을 느껴서 결국은 1494년에 침략을 당해서 메디치 가문은 몰락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1437년, 38년경에 이렇게 진짜 모색하고 고민을 하다가 강한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도대체 국가란 게 뭐야? 국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야? 국가란 것은 어떤 이론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모색하다가 바로 찾아낸 것이 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사상에서 바로 이제 국가를 저술한 플라톤의 저술을 보면서 그것을 모델로 아 플라톤을 공부해야겠다, 플라톤을 연구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 플라톤 아카데미죠. 이것이 바로 이제 1437년 38년경에 세워진 피렌체에 세워진 메디치 가문의 아카데미입니다. 이렇게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플라톤을 공부하면서 이 플라톤의 다시 이제 그 미메시스라든가 미학 사상을 깊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제 그 르네상스 피렌체 미술의 주요 미술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PDF 파일의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플라톤 국가는 그가 40대에 쓴 이 저술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국가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바로 메디치 가문에서 이 플라톤을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이 플라톤의 이 국가를 우리가 보면요, 상당히 그 이 엘리트주의, 이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또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그 논리로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 논리의 중심에는 이데아론과 에센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이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여러분 그 4페이지의 그 마지막 줄에 이상국가, 자 그에 의하면은 이상국가에 있어서 통치자는 탁월한 이성에 임해서 무엇이 국가 전국민의 이익에 적합한가를 착오없이 인식하고 근거에 입법하고, 그리고 통치자는 수호자 중 계급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경륜이 깊은 사람만 선택하면서 그들은 선의 이데아의 직관에 근거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전생활을 지배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된다. 또 수호자의 계급들 사이에 속한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용감히 외적과 싸워 국민을 수호하고 대내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평화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야 된 사람이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엘리트주의거든요.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엘리트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상인데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국가론에서는 이 지금 그 이 시민운동에서 세우는 이 공동체와 같은 이상적인 국가론을 사실 설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이 국가론의 모델로 세운 나라가 어디였었느냐 그러면요, 바로 그 스파르타였습니다. 이 필레폰네소스 전쟁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이 필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사실은 이 아테네는 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아마도 이 스파르타에 대해서 모호한 이 환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인식과 지식과 정보에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스파르타를 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 이상적인 이제 국가를 설계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서는 이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경우는 이 존재할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사실상 지배 계급의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이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또 개인의 가족 제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은 공동재산이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 전혀 비현실적인 현실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 약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식민지 개척과 자급자족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일정한 그 노예라든가 지배 계급으로서 이 시민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 논리로 이제 귀결되거든요. 이 아무튼지간에 사실상 이 플라톤의 국가론은요, 메디치 가문에서도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었거니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국가였었죠. 자, 이 국가에서는요, 이 귀족 계급은 재산을 사유하지 않고 또 여자와 아이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혼음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가끔 나타나는 종교 집단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가족제도와 그런 그 생활제도와 아주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이 귀족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 그런 국가거든요. 물론 이 메디치 가문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 그리스를 그리스의 여러 신들과 그리스의 그 낭만적인 모습 뻘거벗고서 그 이 수련을 했던 이 젊은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멋과 낭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처음에 벤치마킹을 할 때는 이 프랑스의 침입이 두렵고 어떻게 가면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은 이 로마처럼 이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거대한 그 이 세계를 정복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로마를 이 벤치마킹 할까 하다가 그 로마가 결국은 그리스를 카피했잖아요.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이 로마를 들춰보면은 로마의 모든 것은 하다못해 신까지도 이 그리스 신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서 로마 신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완전하게 함락한 이 그리스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스예가 왜 그렇게 그 로마를 혼을 뺏을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그 배우려고 시작한 이 공부였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피렌체 가문에서 그리스를 처음에 배우고자 목적했던 것은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1494년에 프랑스 공국에서 함락당하고 메디치 가문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이 메디치 가문에서 이제 그 교황이 나오잖아요. 100년에 걸쳐서 총 4명의 교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르네상스 시대에 그 레오 10세하고 클레멘트 7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교황청에다가 그 라파엘로에게 아테네 학당을 그리게 했죠. 바로 이렇게 이 그리스 문화가 교황청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 두 메디치 가문의 교황 때문 아닙니까? 교황이 나오고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딸들이 이제 그 유럽의 유망한 귀족들한테 시집가고 프랑스 지역에만 해서도 두 명의 왕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 교황이 나오면서 그 르네상스의 그리스의 정신은 로마에서 다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다른 양태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취지 의도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이 다른 모습으로 이 그리스가 이 로마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서구에서 이 환상적인 이 플라톤주의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플라톤주의자는 누구인가? 바로 엘리트 사상, 에센스 사상을 가진 이 사상을 가진 이원적 세계론자이고 이 본질주의자이고 묵시적 계급 옹호론자이고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계관, 즉 동굴 속에 이 세계로 이 표시된 그런 계급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를 운영하는 방법은 바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적 물리적 세계를 구분하여 엘리트 중심으로 운용되는 세계로 내재적 계급 사회를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주요 철학인 이 국가의 동굴론과 미메시스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PDF 파일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굴이 나오는데요. 이 동굴 속 안에 있는 그 죄수들 포박해가지고서 이 말 그림이라든가 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허상입니다. 허상을 보고서 이 허상을 크고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인데요. 예, 결국은 노예 계급이자 평민 계급입니다. 그리고 예, 그 옆에는 그 조종하는 그 이 그것을 예, 교육하고 조종하고 이 가리키는 이제 그 이 그룹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용감하게 예, 탈출하려는 그룹,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결국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제 그 보는 모습. 그런데 이 바깥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이데아 세계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바로 신의 세계를 묘사한 겁니다. 당연 동굴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신의 세계를 묘사한 신의 세계를 카피한 세계죠. 그 이 신의 본질, 에센스인데요. 이 에센스를 보고 에센스를 즐기고 에센스를 가지고 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 바로 이 에센셜리즘, 에센셜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이 철학자나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진짜 햇빛이 아닌 이 가상적인 예, 그 동굴 속 안에 보이는 불빛 보이죠. 그런 불빛이 빛으로 알고 그 불빛에서 비친 또 하나의 만들어진 허상들의 그림자를 보고서 그것이 현실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로 보이는 이데아라는 것은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고 다시 그 신에서 보이는 세계를 모방한 것이 현실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바로 그 세계가 일종의 매트릭스라고, 이 매트릭스는 결국 교회의 수도사나 교회의 성직자위에서 이미지로 조종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제시한 그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지고 보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신의 세계 이데아를 모방한 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고 땅을 만지고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진짜 하늘이고 땅이 아니라 이 동굴 속 안에 만들어진 이 허상이라는 것이죠. 이 허상이 모방한 것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미메시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바로 이 가상의 세계를 다시 카피한 것이 바로 예술이죠. 그러니까 예술은 카피의 카피인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예술은 가짜의 가짜라 그래서 이 천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대중예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미술인데, 그래서 미술은 모방의 모방, 카피의 카피라고 하죠. 자, 실제로 있는 말과 실제로 있는 그룹과 실제로 있는 새들을 결국은 이 모방에서 만든 것을 보고서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라든가 동물들 또는 사람까지도 이 신의 형상을 모방한 것이었었고, 이 신의 형상을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이 예술은 이 천박하다. 예, 결국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를 국가에서 이 추방을 해야 된다. 추방을 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이죠. 바로 이것이 서구 아카데미 미술의 중심 이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은 일반 사물이나 이 하찮은 이 보통 사람이나 자연 같은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이야기를 묘사하거나 신을 표현하거나 신을 재현해내거나 바로 위대한 것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플라톤주의가 아카데미 미술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라든가 이 특히 르네상스의 이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한 미술이라든가 이 바로크 시대의 일부 미술, 매너리즘 미술의 일부, 사실은 이 전 서구의 이 예술사를 일관해 내온 중심적인 사조가 바로 이 플라톤주의, 플라톤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받아 왔던 일종의 분할 통치라든가 또 이렇게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 대중들은 무지한 대중들은 항상 계몽받고 항상 교육받고 항상 선도받고 이들은 따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파운더멘탈리스트 에센셜리즘 본질을 에센스로 규정하고 그 에센스의 본질을 이데아론으로 설정하는 바로 플라톤 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엘리트들을 제외한 대중들은 항상 동굴 속 안에 갇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허상을 보고 사는 무리한 대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다원적 시각, 세상이 여러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고 이 다른 가치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좀처럼 인정 안 합니다. 열등한 생각, 우등한 생각이 있고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이 항상 이 지배를 하고 그것이 에센스,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질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의 에센스, 하나의 본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다양한 에센스가 있고 다양한 본질주의자가 있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을 안 해요. 바로 그래서 다원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3페이지를 봐주세요. 이데아를 전략적으로 도입하는데요. 이 국가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플라톤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데아는 이 본으로서 훌륭한 상태로 본보기 모범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을 본받은 인간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여기서 출발하죠. 훌륭한 상태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변하는 것입니다. 이 항상 변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서의 이데아라는 것은 완벽하게 있는 것, 그 자체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신을 하나님을 이 바로 완벽한 이데아로 대치를 시킵니다. 옛날에 그리스에서는 이 그리스의 신이었었지만은 다시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 플라톤주의를 잊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과 에센스죠. 에센스와 이 실제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그 이데아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국가에서, 국가론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이 주장한 철학들이 바로 서구의 이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으로 굳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깨졌죠. 언제부터냐 그러면요. 니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자 니체가 이제는 그 그리스의 최고 선으로 보는 아폴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술주정뱅이인 인생의 그 광기로서 보낸 디오니소스를 이 해석의 해결점으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그들의 에센스의 본질이 되는 신이 죽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신은 실제로 죽진 않죠. 그것은 신의 본질로 규정한 이데아 에센스로는 이제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즈음에 니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잔느 아닙니까? 세잔느가 한 가지 삶으로 볼 때도 심지어는 한 가지 삶으로 볼 때도 한 가지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다원적 시각으로 여러 입장으로 사물을 봐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 눈으로 고정돼서 봤던 원근법을 파괴하죠. 바로 이 원근법이 뭡니까?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바로 플라톤주의의 이 결정을 이루는 이 집체적 사상, 에센스 사상을 담은 이 화법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파괴하고 다원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다원적 시각을 가진 이 세계가 드러나는데요. 이 세계가 드러난 것은 뭐 세잔느가 그 세계를 드러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 4대 문명이 발굴되고 이어 이 에게 문명도 추가로 발굴되면서 그러면서 저기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 의견도 우리 못지않게 에센스가 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이 파운드멘탈리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서구의 지성인들이 변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플라톤주의자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이 보수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들은 오직 변화는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이 중심이 된 변화가 최고의 변화죠. 남들이 주는 그런 외부의 변화 같은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세계가 자꾸 충돌을 하고 변하면서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세계를 갖고 세계의 개인이 주체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걸맞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이 개성화 사회가 나타나면서부터 이 한 가지 우수한 엘리트주의의 엘리트 정신으로 이어받은 그런 전통이 사실은 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대로 이어지거든요. 이제 부시 아버지가 대통령이 하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하고 다시 그 형제가 대통령이 하려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 또 배우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배우인 게 그 어드반테지를 타고 아들도 또 배우를 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엘리트즘의 시족 사회가 등장했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엘리트즘의 시족 사회, 좋은 교육으로 이 좋은 환경 속으로 그 자식을 그 세계 속으로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밀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엘리트즘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거는 에센스하고 좀 다릅니다. 또 이 본질적으로 플라톤주의하고는 또 같지 않아요. 아무튼지간에 자 이렇게 세계는 다원화되고 또 이것에 대비해서 이 그래 딜레지 같은 사람은 한 개의 봉오리가 아니라 천 개의 봉오리를 주장하죠. 자, 이 구조 위에서 뻗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어디서나 자기 중심으로 뻗을 수 있는 문화, 바로 이런 그 새로운 문화 가치 창조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딜레지 같은 경우는 이 한 가지 에센스를 가지고 한 가지 중심 사고 방식으로 한 가지를 고착화시키고 이 변화를 싫어하는 이 단일 구조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 타파를 주장하고 그 플라톤주의를 타도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의 대립으로 분화된 새로운 세계가 등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변태적 플라톤주의자들이 지금은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냐 그러면은 그 이데아를 기독교의 유일신으로 대체시킨 기독교 환자들이거든요.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라 기독교 환자들입니다. 이들이 신플라톤주의, 새로운 플라톤주의자가 돼가지고서 요즘에 이 단일구조, 단일생각, 이 베타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변화하는 세계, 변화해야지만 사는 세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존하며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기현상,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또 오늘날 그 세계의 실정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플라톤주의하고 반플라톤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서구 사회는 지금 이 보수적인 이 플라톤주의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이 전통적인 가정에서 이 아직도 이 서구 사회를 이끌고 서구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술계에서는 이 플라톤주의적 사고방식들은요, 이제는 설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907년 세잔느의 해고전을 기회로 인상파의 부활과 함께 몰락한 이 북유럽 아카데미즘 이후로 플라톤주의자들은 키치 미술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창작의 논리가 아니라 이 감상의 논리에서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플라톤 미학적 사고, 이 도덕과 선으로 규정한 아름다움을 미적 가치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 공자의 인내지혜라는 이 공자 사상으로서 이 미술을 이나 예술을 이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눈이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아무튼 시간에 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분화가 되어 있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림에서 이 제시한 것처럼 이 최소한 75개의 물고기가 서양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75개가 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동양의 이 불교적인 사고방식의 눈과 유유적인 사고방식의 눈과 도가적인 사고방식의 눈과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의 눈과 그것들이 또 복합해서 어우러진 여러 가지 눈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100여 개의 눈이 존재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10분가량이 평소보다 넘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못 드린 것 같은 기분이고 여전히 부족한 기분이고 여전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또 강좌에 뵙기로 하고 오늘 영국 사랑의 열린 강좌 RP인스티튜의 전하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